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서 5장입니다. 페이지는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브나와 바로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앞뒤로 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이제는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성산 예식이 있는 줄 알고 오셨습니까? 모르고 오셨습니까? 아, 모르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섰는데 이제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아, 오늘 성산 예식이 있겠구나 막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광고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좀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고 좀 준비하십시오. 또 이 성찬은 은혜의 최고의 방편입니다. 그렇게 누차 광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참 마음과 생각을 좀 이렇게 은혜 받는 흐름으로 참 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워낙 이제 세상 살아가는 게 바쁘고 고달프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뭐 후닥닥 달려오다 보니까 오늘이 성산 예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아 성산 예식이 있구나 막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잘 오셨고요. 아 이 시간만큼만큼은 아 여러분들이 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셔서 진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으로 우리 장로님 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시간입니다. 이 성산 예식은요. 내가 죽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기도하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느냐 이게 따라서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그렇고 또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두 번째는 성찬 예식에 집중하셔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참 큰 은혜의 시간으로 잘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든 우리 불신자든 잘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하나.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존심. 참 이 자존심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마음대로 생각대로 잘 되어지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자존심이 뭐죠? 뭘 보고 자존심을 합니까? 참 저 사람 자존심 강해. 참 자존심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자존심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직접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자존심 하나로 살아갑니다.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나는 자존심 하나로 버텨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도 계신 것을 봤습니다. 자, 이 자존심이 뭐냐면은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 가치, 살아있는 그 존재의 필요성을 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는 자존심을 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런 자존심이 무시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타격을 받으면은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존심이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든지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들이 그 속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는 뭐 자존심 같은 거 없어? 천만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존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 강하고 덜 강하고 이 차이죠. 아무리 헐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다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며 심지어는 잠을 자지 못하고 지가 하실 게 뭔데?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 그러면서요 상당히 뭐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쥐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요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남편으로서 자존심이 구겨진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내로서의 자존심이 구겨진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식들에게 상당히 무시를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상당히 자존심을 구기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끼리 얼마나 자존심 다툼을 하는지요. 서로 똑똑하고 서로 잘났는데 그런 어떤 자존심에 조금 타격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나면은 막 끙끙대고 잠이 오지 않고 심지어는 막 억울한 심정이 막 일어나고 나중에 이게 안 되면요 부딪혀 싸우더라고. 자존심 대 자존심 이래 붙어가지고 얼마나 서로 막 헐뜯고 인신공격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 참 저 사람 어리석어. 참 못나 빠져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신앙의 세계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심지어는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죠. 아니 여러분 그 자존심이 뭔데?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 이 사람처럼 바보스럽고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자리는 한 분이 그러신 분이 없을 줄 압니다만은 혹시라도 여러분 조금 어떤 자존심에 침해를 당하고 조금 문제가 일어나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소상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쳐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 사람은 바보, 천치, 축구, 팔푼이 온갖 거 다 붙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자리를 놓쳤다. 다 놓친 겁니다. 생명의 자리를 놓쳤다.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적어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제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시켜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 어르신이 한 80세가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앉아 계시고 이제 자녀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제 그 어르신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설치는 길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막 그러면서 쭉 복매듯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보십시오. 이 연세 드신 어른이 너무 잘 됐더라. 때로는 뭐 고기도 끄덕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긍하는 그런 표시도 하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 오늘 이 어르신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겠구나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영접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르신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 당신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응당이 예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 안 하겠다는 분명히 고기도 끄덕이고 말씀도 잘 듣고 수긍도 했는데 아 그런데 영접하는 단계에 딱 들어가니까요 고기를 질레질레 흔들면서 영접을 하지 않겠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제가 이제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요 자녀들이 제 눈에 걸리더라고. 거기 이제 함께 앉아있는 그 자녀분들. 왜냐하면 이 어르신이 지금까지 80평생 살아오시면서 너무 유교 문화에 빠졌었거든. 그러면서 온갖 제사라는 제사는 다 드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평생에 자기 자녀들 향해서 제사해야 돼, 제사, 늘 제사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게 지금 안 맞거든요.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향이라든지 자녀들에게 호통쳤던 그런 모습들이 전혀 맞지 않게 그렇게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눈치 때문에 영입을 못하는 제가 빨리 좀 눈치를 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눈치는 참 빠릅니다. 그래서 그 자녀분들에게 바깥에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하고 저하고 1대1로 이제 톡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세상 건 많이 가져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 오늘 영접하시겠습니까? 단번에 예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굽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죠. 지금까지 늘 제사에 생명 걸었는데 그런데 그네들 그 자녀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영접한다고 하니까 자기의 자존심 허락지 않고 또 너무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에 상당히 손상이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녀들 물고 나니까요 너무 쉬울 정도로 예수를 영접을 하더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눈치 없이 했더라면은 그 할아버지 예수 믿지 않았을 뿐더러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현실이 그래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요 뭔가 자기 알량한 그 자존심, 자기 어떤 체면, 자기 어떤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존심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체면 그런 모습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참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약의 자리에 내가 든든히 서 나가야 되는데 뭔가 좀 기분 나쁘다고 했어. 내 체면이 조금 손상이 된다고 했어. 심지어는 내 자존심이 조금 뭉개진다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든지 은혜의 자리를 떠나간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내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는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훌훌 좀 틀어버리시고요. 이제는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느리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장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예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 두 사람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잘 아시죠?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관원이요, 그리고 또 상당히 학식이 높고 지위가 높았던 그런 인물,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상당히 자존심 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충격적으로 그것도 큰 책망을 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했죠?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느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이 일을 깨닫지 못하느냐? 상당히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지적을 당했습니다. 자, 무슨 사건이죠?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른 말로 중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다 큰 어른인데 이런 큰 덩치를 가지고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했거든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을 했을 때, 자, 이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다 장성했고 이렇게 다 큰 어른이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 들어가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야 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지금 육신의 일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영적인 사실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을 깨닫지 못했느냐? 충격적인 그런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요,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충성,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내 신앙의 구조로 영접하는 이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요, 절대적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 보십시오. 바리새인이라면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했을 때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충격적인 책망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했겠죠.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높은 지위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던 인물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질책을 당하고 책망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상당히 그 자존심이 구겨지고 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자존심이 상했지만은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요한복음 7장하고 요한복음 19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선 사람이 누구죠?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정면에 나서서 절대로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실을 답변했고 또 증언을 했거든요. 또 요한복음 19장이 넘어가시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어떻게 했습니까? 향품으로 바르고 장사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었다는 거죠. 자존심은 상해지고 그리고 또 구겨지지만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요, 이 니고데모는 완전한 자리, 이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그거 내세우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야, 이건 내가 목사인데 목사에 대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제일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우리 또 중자들 있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요, 쉬어도 상대방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다. 이런 자존심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바보다, 천치다, 축구다. 아시겠죠? 오늘 이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참 그 상태는 구겨졌지만은 그래도 이 니고데모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여기에 최고의 축복이 그 속에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나만 장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걸렸던 병이 어떤 병이었습니까? 문둥병이죠. 성경 보시면 오늘 나병 환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불치병, 인간의 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던 그 질병이 뭐냐면은 그게 문둥병이었죠.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이제 식을 날이 임박해졌습니다. 자, 마침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계집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몸을 보이면은 우리 주님의 질병이 완전히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의를 들었습니다. 가야 되겠죠. 왜냐면은 의사 찾아가도 안 돼.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돼. 참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은 그 질병을 전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자를 만나면은 해결이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하들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온다는 소식을 엘리사 선자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엘리사 선자가 황급하게 뛰어나가서 절하고 마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었습니다. 아람 나라는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죠.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의 대장군이 방문을 하는데 그러면 선지자가 나가서 엎드리고 환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엘리사 선자가 종을 하나씩 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고 저 요단 강가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몸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런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 전달을 나만 장군이 받았겠죠. 몹시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이것 봐라. 내가 아람 나라의 대장군인데 왕당만은 인자거든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개 선자가 뛰어나와서 영접하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그것도 종 하나 달랑 보내가지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요단 강가에.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나만 장군이요 화가 날도록 났고 그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 구절을 보십시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건드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이제 집에 찾아왔죠. 자,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종을 말합니다. 종을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요단강가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어냈습니다. 요단강은 조만한 강이거든요. 그 똥물이 흐르는 요단강가에 거기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아니 우리나라에 큰 강 깨끗한 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놔두고 하필이면 그 똥물 같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말이냐. 화도 나고 화가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지금 막 미칠 지경까지 이런. 그래서 부하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돌아가자.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자존심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마침 지혜로운 부하 하나가 뭐라 했냐면은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장군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단강가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데 이것 좀 못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자의 말에 순종하고 이제 나만이 요단강가에서 일곱 번 몸을 씻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만 장군이 갑옷을 입고 들어갔을까요? 홀딱 벗고 들어갔을까요? 지금 일곱 번 몸을 씻으라 목욕을 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게 되려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달을 받은 이 나만 장군이요 물속에 들어갈 때 갑옷을 입은 채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다 벗고 들어갔을까요? 모르십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이야기가 싫죠, 그죠? 예, 목욕하는 사람은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목욕하는데 사례마다 입고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갑옷 입고 들어간다? 목욕을 할 수 없겠죠. 목욕을 하는 사람은 다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뭘 숨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한 거, 또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무리 숨겨봤자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자꾸 우리를 숨기려고 하고, 심지어는 내 체면, 내 자존심, 자꾸 내 자리, 이걸 내세우고 나간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한 장군이요,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완전히 벗고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왜? 많은 신하들이, 부하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부하들이 보는 가운데서 장군이 그것도 다 벗고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구겨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남한은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에 숨길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자존심도 버리십시오. 위신도 체면도 다 땅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면 내려놓는 신앙이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요, 참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동기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고집도, 여러분의 아집도, 여러분의 체면도, 위신도 다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날이라고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급하게 오셨더라도요, 이 시간만큼은 한번 다 내려놓으십시오. 금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기를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의 평균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자존심을 잠깐만 내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체면이 안 쓰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여러분의 자리 위치 다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경험을 내가 안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다 땅에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장로님 참 중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죽을 수 있는, 이 죽는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스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 있죠. 나를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쉽게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위신도, 체면도, 자존심도 다 땅에 내려놓았을 때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엄청난 사명이 그 속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또 다른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이 있으시다면 이 성찬 예식만큼은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말씀 속에 몰입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 이 성찬 예식에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 받는 강도가 다르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요, 세상 것들이 왔다 갔다 하죠. 수표도 왔다 갔다 해. 이사 마시고 또 누구를 만나야 돼. 빨리 내가 친구들에서 밥 먹어야 되는데, 온갖 생각들, 잡동다니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밀어내지 않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이 성찬 예식도 그냥 1년에 한 두 차례 하니까 막 그냥 지나가는 그런 성찬 예식,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한번 성찬 예식에 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자리도, 세상 자리도, 내 자존심도, 체면도 다 땅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내 속에 임재해 주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의 중심으로 참석하실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 돌리시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